데이비드 디실버 박사, 신약의 문화세계, 세션 7, 순수성과 오염. 저작권 2024 데이비드 디실버, 데이비드 디실버, 및 테드 힐데브란트, 테드 힐더브랜트. 신약 성경의 문화세계를 강의하는 디아어, 데이비드 디실버입니다. 세션 7, 순수와 오염입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고 요한복음이나 로마서 같은 성경의 일부 책을 끝마치고 반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는 무엇을 공부해야 합니까? 그리고 누군가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얘기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학급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농담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웃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서방교회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내 얘기를 그다지 접근하기 어렵거나 의미가 없는 책으로 간주합니다. 우리는 레위기와 같은 본문이 순수한 것과 불결한 것, 오염되고 더러운 것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단지 큰 문제로 간주하지 않을 정도로 서구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우려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해 관련된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특히 서구 세계에서, 특히 그 세계의 개신교 부문에서 많은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구약의 순결법과 의식법을 시대에 뒤떨어지고 외면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관련된 사람들에게 참된 종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종교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배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초기 유대 종교 관습에서, 그리고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특히 거룩한 것에 대한 신비를 풀고 거룩한 것에 대한 규제를 철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보편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신을 발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그의 책 6장에서 가졌던 것과 같은 경험을 우리가 갖는 것은 이례적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곳에 있다가 문득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었고, 불순하고 오염된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이 얼마나 불순하고 오염되었는지를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곳에 안전하게 머물기 위해서는 정화가 필요했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성직자로 알려진 종교 전문가에게 성소에 접근하는 일을 전담하게 만들었던 성소의 힘과 위험에 대한 감각을 거의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특히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의 결과로 전문적인 중재가 필요 없이 모든 신자가 하나님께 자유롭고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종교개혁 유산의 일부로서 기독교를 위해 회복된 것 중 하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종교개혁의 증거로 기독교의 모든 분야에서 회복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초월하신 낡은 제도와 그 이유를 먼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그 합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현대 서양인들은 고대 이스라엘인, 제2성전 유대인 등의 순결과 오염의 본능적 힘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단순히 흙과 우리가 흙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흙이란 단순히 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화분용 흙 한 컵을 떠서 정원에 던지십시오. 지나가던 사람이 거기에 있는 흙을 보면 그건 흙이구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속한 곳입니다. 다른 흙과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대자연에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그 흙컵을 차도에 펼쳐놓으세요. 당신이 나와 같다면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좋은 비가 오면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차도를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24시간 이내에 빗자루를 가지고 나가서 원래 있던 곳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즉, 나머지 흙과 함께 잔디 위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 흙 한 컵을 가져다가 거실 카펫 위에 올려놓으세요. 거의 아무도 그것이 그곳에 남아 있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당신은 그것이 거기에 남아 있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지는 거실 카페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퍼낸 다음 해당 공간에 눈에 띄는 먼지가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잔여물을 진공 청소기로 청소합니다. 나는 실제로 바로 그 말을 하면서 아버지로서의 추억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먼지는 거실 카페트에 속하지 않습니다. 음식, 우리가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먹는 곳, 특히 음식 주변에서 음식을 다루는 곳이나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소 강력하게 작용하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 순수성과 오염 코드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쇠고기를 먹을 것이다. 나는 돼지고기를 먹을 것이다. 나는 닭고기를 먹을 것이다. 나는 개를 먹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개가 맛이 나빠서인지는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개를 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제가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개나 고양이를 먹는 것이 금기시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식이요법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가 우리 앞에 접시를 놓고 와 저건 카레 도구구나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생각에 아마도 혐오감을 느낄 것입니다. 음식이 접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부엌 카운터에 있는 접시에서 음식이 떨어지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나, 괜찮아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냥 퍼서 내면 괜찮습니다. 음식이 접시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 보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고 다시 시작하거나 적어도 헹구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절약하는 것이 나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냥 씻어서 먹으면 됩니다. 괜찮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초 규칙에 따라 접시에 다시 던져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속 지속하십시오. 우리가 음식을 다루는 방식은 우리의 사회화된 순수성과 오염 규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가져다가 거실 카페트에 던지고 카페트 위에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안 돼?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다소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것보다 순도 오염에 더 가깝습니다. 이제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여기에는 매우 광범위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세균 공포증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보자. 우리 중 일부는 세균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려는 내용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특히 세균혐오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 감기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들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킁킁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다음 당신과 악수를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만나서 반가워요. 주먹 부딪히기 등의 말을 하시나요? 악수를 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소독제를 손에 쥐거나 손을 씻습니까? 아니면 그냥 악수를 하고 그래, 괜찮아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나도 콧물이 났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일은 우리 자신의 순결함과 더러움에 대한 규범과 더러움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식할 경우 더러움을 처리하는 방법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제가 방금 논의한 많은 내용은 미생물, 세균 등에 대한 우리의 관심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해왔던 역동성과 본능적 반응,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발전했다는 사실은 어떤 문화에서도 획일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가 인식하는 것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더럽혀지면 고대 이스라엘인, 즉 제2성전 시대의 유대인이 레위기에 묘사된 것들과 관련하여 가졌던 본능적인 감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순결 규정은 고대 이스라엘인이나 제2성전 유대인의 순결 규정이 사회적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이러한 순결 규정, 오염 금기는 주로 사회공학을 목표로 하여 유대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이방인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체성, 유대인의 인종 경계, 유대의 경계 그룹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귀하의 순도 및 오염 규정과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음식 취급이 대부분 당신보다 덜 조심스럽다는 것을 알고 나서 두 번째로 저녁 식사를 위해 그 사람의 집으로 돌아가십니까? 아마도 당신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난 안 할 거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녁 식사로 먹도록 할게요. 나는 그들을 좋아하지만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편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사는 도시나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노숙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노숙자에게 교제의 오른손을 주는 것을 꺼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노숙자를 보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노숙자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자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장소가 있으며 이는 순수함과 오염이라는 개념에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에는 자리가 있고 모든 것에도 자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숙자는 난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생 측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노숙자는 샤워나 손 씻기 등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청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그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간에도 같은 것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집에서 업무상 전화를 받으면 시간이 침해되고 시간과 공간이 침해된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반대로 직장에 있는 사람이 목회자라면 이 말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계사 같은 사람이라면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집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때 직장이 침해되고 근무 시간이 침해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상황의 불편함이나 깨끗하고 오염된 것에 대한 반응에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순수함과 오염에 대한 고대의 규정에 어느 정도 공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내가 언급한 것처럼 현대의 순수성 코드 중 다수는 미생물 및 전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인과의 차이점은 제가 설명한 역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서구 현대적 사고를 많이 추동하는 질병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걸리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거룩한 자들과 상호작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만들 것이며 그리하여 백성 전체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아래 머무르는 데 부적합함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또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대 유대인의 순결 규정을 현대 의학 용어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실제로 초기 유대인들이 순결과 오염에 관심을 가졌던 요점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식이 규정을 설명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돼지고기에 대해 의학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돼지고기가 왜 부정했는지, 고대 세계에서 돼지고기가 왜 부정했는지에 대한 요점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의적인 법 위반으로 돼지고기를 한 입 먹는 것보다 고문을 받아 죽는 것을 더 좋아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되지 않았을 외국의 설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순수함은 우주와 그 우주 안의 모든 것에 대해 신이 정한 질서에 대한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방금 몇 분 전에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것은 우주적 규모에서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설명되었습니다. 반대로 오염은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는 것,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 특정 장소나 시간에 부적절한 일을 하는 것, 질서가 어느 정도 쇠퇴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액체와 같은 것들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식과 관련된 체액은 어떤 방식으로든 신체 내부에 속해 있으며 그 경계를 벗어나서 오염될 때 오염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일종의 시간 지도라는 관점에서 장소를 생각하는 장소를 벗어난 활동이다. 바다가재는 바다에 살지만 육지 동물처럼 걷기 때문에 부정하며 따라서 별도로 보관되어야 하는 여러 범주의 혼합을 나타냅니다. 내가 말하는 우주와 그 질서에 대한 이러한 비전은 모든 것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모든 것을 위한 장소는 어디인가? 피부박리, 진물이 나는 피부 상태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종종 성경의 영어 번역에서 나병으로 함께 무기며 사람이 끝나고 세상의 나머지 부분이 시작되는 적절한 경계, 피부의 경계가 침식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염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또 다른 요인, 즉 성령의 임재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것은 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평범한 것과 구별되는 것이다. 그것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전하며 일상생활에 있어서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힘은 축복을 위해 나올 수도 있고 멸망을 위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완벽한 질서로 세우신 성자는 오염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한편으로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오는 유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오염으로 인해 성소를 멸시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는 어떤 것 또는 누군가가 깨끗한 상태에서 오염된 상태로 넘어가는 시점을 알기 위해 레위기가 제공하는 것과 같은 명확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도 오염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명확한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정결의식은 부정한 영역에 들어간 것을 취하여 다시 정결한 영역으로 가져오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룩한 것, 특히 거룩한 것과 오염이 접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부수적으로 고대 지중해 세계의 모든 문화는 순결과 오염에 관심이 있었고 진노를 받기보다는 축복을 찾기 위해 깨끗한 상태에서 성소에 접근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리스와 로마의 순결 규정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찾을 수 있는 정도로 복잡하고 자세히 설명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사람이 특정 사당이나 사원 또는 성지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가 그 신성한 존재를 만나기 위해 그 거룩한 곳에 간다면 먼저 특정한 오염을 삼가고 특정한 정화 등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함과 오염이 유대인이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만 중요하고 관련성이 있고 의미가 있는 개념이자 코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주로 구약성서와 제2성전 유대교의 순결 규정과 의식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은 순수성과 오염에 관해 기록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마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아마도 대부분의 신약성서 저자들의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레위기와 그 본문에서 말하는 정결과 오염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의 몇 구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주요 범주를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명하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제 이 짧은 텍스트에서 쌍을 이루는 범주인 두 개의 범주 세트를 찾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관련된 한 쌍의 범주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 범주 쌍인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 이 본문에서 제사장의 주요 기능은 전체 백성이 이러한 범주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한 범주를 다룰 것인지 결정하고 규정하셨는지 확실히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는 이러하니라. 첫 번째 범주 쌍, 즉 거룩한 것과 반대되는 공통적인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카먼 또는 프로페인, 비록 영어에서는 프로페인은 프로페너티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카먼 또는 세큘러 또는 프로페인은 일반적으로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의 일상적인 공간과 평범한 사물을 가리킨다. 대조적으로 거룩함은 의미가 부여된 용어입니다. 카먼은 표시되지 않은 용어입니다. 쌍을 가리키는 아주 특별한 용어는 아니지만 거룩은 쌍을 가리키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즉, 그 쌍은 일반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평범한 것, 평범한 것에서 구별되어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것들을 가리킨다. 두 번째 쌍의 용어는 정결함과 부정함을 의미합니다. 클린은 실제로 이 쌍에서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킨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뛰어난 텍스트는 리처드 넬슨이 쓴 책인 레이징 어베이 페이스펠 프리스트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깨끗한 것은 창조 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내에서 적절한 위치에 있고 그 외부 경계가 온전하고 온전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고 썼습니다. 대조적으로 부정하다, unclean,는 의미가 부여된 용어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오염의 위험한 상태로 넘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용어 세트는 항상 유효합니다. 각 쌍의 하나의 범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평신도 이스라엘인은 대부분의 경우 깨끗하고 평범할 것입니다. 때때로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 그 부정함을 처리하거나 어떻게든 설명하고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전형적인 평신도 이스라엘인은 깨끗하고 평범합니다. 그 여자나 그 사람이 더러움을 당하면 그 사람은 부정하고 속되게 된다. 예를 들어 월경 중에 있는 여자는 부정해지고 여전히 흔합니다. 그러나 해당 상태는 흐름이 끝날 때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정화를 거쳐 다시 깨끗해지고 평범해집니다. 야행성 방출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시장에서 판매되는 음식은 깨끗하고 흔할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종류의 음식이고 올바르게 취급되며 평범할 것입니다. 평신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먹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방인 시장에서 판매되는 음식의 문제점은 그것이 아마도 부정하고 흔하며 유대인이 먹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우상에게 제사한 동물이나 부정하게 도살하여 피가 조직에 남아있다가 나중에 먹게 하여 부정한 것,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십일조는 제사장들을 위해 거두어졌는데 이는 땅 소산의 일부를 의미하므로 밀 전체가 아니라 일부 밀입니다. 모든 올리브 오일이나 와인이 아니라 올리브 오일과 와인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위해 모은 십일조는 깨끗하고 거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오직 거룩한 자들인 제사장들만이 정결한 상태에서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평신도, 이스라엘인이 십일조의 일부를 먹는 것은 일반 사람이 거룩한 것을 자신에게 가져가는 것이며, 이는 이러한 범주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일조와 거룩한 물질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묘지는 부정하고 평범했지만 성전 경내는 깨끗하고 거룩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모두 부정한 것을 거룩한 것 앞에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불결함과 거룩함의 결합에 관한 고대의 사고방식은 물질과 반물질이 접촉하는 것에 대한 우주선 엔터프라이즈호의 승무원의 태도와 비교될 수 있으며 서구 문화적 비유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파괴적인 힘이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1세기 유대인은 토라 자체에서 힌트를 얻어 의식법과 도덕법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법이었다. 그것은 모두 똑같이 법이었고, 모두 똑같이 의미 있고,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지에 관한 일관되고 일관된 지시였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전체에 걸쳐 이 둘이 쉽게 병치되어 있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9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의 자녀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님이다. 너희는 내 법령을 지킬 것이다. 너희 가축이 다른 종류로 번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너는 내 밭에 두 종류의 씨앗을 뿌리지 말며 두 종류의 재료로 만든 옷을 입지도 말라. 바로 여기, 이 두 구절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즉시 일종의 도덕적 교훈으로 간주할 수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복수하지 마십시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레위기의 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법과 관련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 윤리적으로 무엇이 중요한가요? 나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농부가 아닙니다. 보리와 밀 또는 콩과 밀. 아시다시피 콩과 모든 밀 제품을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 한 편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윤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밀하고 분리된 것들을 섞지 않으려는 의식적 욕구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인, 제2성전 시대의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일관된 전체 방식일 뿐입니다. 이러한 구별은 또한 사업 거래에서 사기로 인한 오염과 부정한 사람과의 접촉으로 인한 오염을 처리하기 위해 속건 제물로 번역할 수 있는 동일한 종류의 제물이 필요했다는 사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동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도덕적 고려입니다. 두 번째는 의식적 고려이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둘 다 단순히 오염에 대한 고려사항이었고 따라서 함께 묶였습니다. 저는 초기 유대교의 순결 지도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조금 갖고 싶습니다. 순수성 지도는 우주의 질서에 대한 모델, 즉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과 관련하여 적절한 위치에 있는 모습에 대한 모델을 제공합니다. 그것들은 어떤 것이 적절하지 않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규범이나 벤치마크를 제공함으로 회피나 정화 여부에 관계없이 특별한 치료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초기 유대교에서는 사람의 지도, 공간의 지도, 시간의 지도, 음식의 지도, 개인의 신체 지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에게 단절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지도는 실제로 상호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유대인 공동체의 외부 경계, 즉 유대인이 멈추고 이방인이 시작하는 곳과 내부 구조 및 계층 구조, 유대인 공동체 내의 내부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일합니다. 먼저, 사람 지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매핑의 첫 번째 수준에서는 이스라엘인과 비이스라엘인을 구별합니다. 이방인은 기본적으로 지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사실상 깨끗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이스라엘인 사실상 부정하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자신에게 합당한 자로, 정결한 자로 택하셨으나 하나님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은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엔 일종의 필수적인 명령인 것 같은 것이 레위기에서 적어도 세 번 언급된 것 같은데 여기 레위기 11장 44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고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하라.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고 매일 진행되는 실행에서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별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행위를 반영해야 하는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인을 고대 세계의 대부분의 비이스라엘인과 구별시켜줍니다. 예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방인이 할례를 생각할 때 이방인은 유대인을 생각하고 특정 이집트 제사장 등을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특별함,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 땅의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되었다는 사실이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내에는 이스라엘 국가 내 유대 민족 내부 계층 구조와 내부 질서를 강화하는 거룩함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룩함의 측면에서 여러분은 평신도 이스라엘인 남성과 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깨끗하지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한 지파가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내에서 레위 지파는 더욱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따라서 레위 사람들은 성막과 성전의 물리적 구조와 모든 의식 활동을 돌보는 특별한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 안에는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그룹이 더 있습니다. 이들은 레위 내의 제사장 직분, 제사장 시족, 레위 지파 내의 가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전형적인 레위인보다 하나님께 더 많이 접근할 수 있었으며 그들은 전형적인 이스라엘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많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제사장들 가운데, 죄송합니다. 모든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온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구별된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그는 동료 사제들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고대 이스라엘의 계층제, 제사장적 통치, 그리고 대체로 제2성전 유다나 유대를 로마 시대까지 강화한 이러한 내부 순수성의 노선에 대해 실제로 생각해보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그래서 성결 코드는 여기서 내부 구조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공간 지도로 옮겨갔습니다. 왜냐하면 공간 지도는 토라에 나오는 사람들의 지도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일종의 모델입니다. 누가 어떤 선을 넘고 더 이상 갈 수 없는지를 기반으로 하는 이스라엘 내부의 계층 구조에 대한 모델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이스라엘의 더 큰 거룩함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본 적이 있는 성전의 모형이나 이미지를 시각화할 수 있다면 바깥쪽 가장 바깥쪽 지역이 이방인의 뜰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약간 잘못된 이름입니다. 나는 고대 문헌에서 그것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없지만 예를 들어 마카베오서 4장 11절에서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는 뜰, 모든 부족에게 열려있는 뜰로 묘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며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그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부족,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특정한 지점까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지만 필요한 구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성막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첫 번째 사원에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원에는 일련의 비문이 있었으며 그중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완전한 것이 존재하며 현재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쓰여진 돌무더기는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이 지점을 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곧 이어진 죽음에 대한 책임은 그들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인 무단 침입 금지 표시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다른 여러 뜰이 있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여자들의 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이방인보다 하나님께 더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내의 다음 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물리적으로 말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나라들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남자, 이스라엘 평신도, 남자 평신도의 법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내부 구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 안에서 실제 성소를 발견합니다. 첫째, 성소 앞에 제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 자체는 두 개의, 본질적으로 두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거룩한 곳이라고 불립니다. 그중 두 번째는 성소 뒤에 있는 가장 성스러운 곳, 즉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로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물론 그들은 제사장의 뜰이나 제단에서 일할 수 있었고, 자기 차례가 되면 성소에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 앞에 분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거룩한 곳, 즉 지성소는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교차하는 곳으로 개념화되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그리고 그것은 매우 신중한 정화의식과 오염방지에 의해서만 방지됩니다. 치매는 우리가 접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레위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민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지점을 넘어서면 더 나은 표현이 부족하여 그들의 구별 수준에 따라 갈 자격이 있으며 그 사람은 그곳에 있는 성전 경비병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침입은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곳들 중.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위험한 도발입니다. 그런데 마카베오서 2서와 3서에는 이와 관련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파크로포에 대한 나의 짧은 정보 광고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갈 권리가 있는 것보다 더 멀리 가려고 노력하는 이방인 지도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그들이 뜰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더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더럽히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 앤디 맥커비즈에서는 셀레오코스 왕 셀레오코스 4세의 지명자이자 헬리오도루스라는 가난한 장군입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말한 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순간 뇌졸중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카베오서 2서에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말을 탄 천사들이 그를 때리고 이리저리 던졌습니다. 그가 목숨을 건진 것은 대제사장 오니아스의 개입 덕분이다. 역사적으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든 그것은 순결함과 오염이라는 측면에서 성전에 관해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침입은 치명적입니다. 장소의 거룩함은 잠재적으로 축복이기는 하지만 치명적입니다. 성스러운 존재 앞에서 실수를 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은 이방 나라의 땅보다 더 거룩하게 여겨졌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선택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자신의 백성에게 주실 곳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추방되고 대부분 멸절된 이유로 언급된 것은 그들의 오염과 더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문헌에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위협입니다. 그들이 더러움을 더하고 땅의 오염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일에 주의하지 않으면 그 땅은 그들 이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토해낼 것입니다.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도 시간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분명한 시간 지도는 주의 리듬일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날은 엿새인데 일곱째 날은 구별되어 있으니 이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평신도와 다른 이방인보다 더 구별됨과 같으니라.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므로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날의 안식일인 안식일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본질적인 표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침해할 수 없는 관습이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안식일을 범하면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행함으로써 그의 거룩함을 반영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상기시켜주는 이러한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1년 내내 일반 시간과 신성한 시간을 포함하는 더 넓은 신성한 달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월절, 오순절 또는 오일언, 이것은 당황스러운 순간과 초막의 세 가지 순례 축제입니다. 카메라 뒤의 신사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힐데브란트 박사님. 그러므로 이 세 때는 신성한 때입니다. 그들은 올해의 나머지 부분처럼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 시대의 거룩함과 그 기간 동안 기억되고 있는 것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음식 지도나 음식을 둘러싼 지도도 있어요. 이것들은 아마도 레위기, 심지어 유대인들과 고대 세계의 정결함과 오염, 정결함과 부정함의 관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에 대해 세 가지를 안다면 자신이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먹지 않을지에 대해 정말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는 어떤 동물이 정결하고 어떤 동물이 부정한지 설명합니다. 정결한 동물에는 두 가지 특성을 지닌 육상동물이 포함됩니다. 그들은 곰곰이 생각하고 새김질을 하며 발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동물에게 하나만 있고 다른 하나가 없다면 그것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둘 다 없는 동물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바다 생물은 깨끗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모두 있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부족하다면 범주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물속에 살지만 땅 위를 걷는 바닷가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부정하고 바닷가재도 부정하기 때문에 이방인이 바닷가재를 먹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름답게 함께 간다. 그러나 주께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은 정결함과 부정함의 구별을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고 저 사람을 택하시고 저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게 하신 것이라. 또한 어떤 식품의 어떤 부분이 어떤 소비자에게 적합한지에 대한 세심한 규정이 있습니다. 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레위기의 유명한 구절은 피는 생명이니라 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드린 것이니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드린 것이라 하였느니라. 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피를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혈액을 섭취하기 전에 조직에서 혈액을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하지만 희생 동물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 동물의 대부분은 누군가에게 먹혔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번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제를 성전에 가져가면 실제로는 꽤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것의 일정 부분을 먹어야 했고 하나님은 비유적으로 그것의 일정 부분을 먹거나 받으셨습니다. 완전히 타버린 부분은 하나님이 누리실 것이었다. 어떤 부분은 제사장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었는데 어느 것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의 몫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평신도와 그 가족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 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식에 대한 그 관심은 이스라엘의 내부 계층 구조를 강화합니다. 하나님이 맨 위에 있고 제사장이 그 다음 계층에 있고 다른 모든 사람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이러한 많은 규정은 상호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관심은 이스라엘인과 비이스라엘인 사이의 구별을 크게 강화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조차 이것을 일종의 시기 규정의 주요 기능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교, 신, 도덕에 대한 미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너무 자유롭게 어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깨끗한 방법으로 준비되고 피가 없고 목이 졸리지 않은 등의 음식을 먹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은 예를 들어 그들이 디아스포라 환경에서 그들만의 시장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깨끗하고 깨끗하게 준비된 음식을 먹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시장을 중심으로 조직되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도시의 긴밀한 공동체에서 더 많이 조직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음식 규정은 결국 사람들의 지도와 지구상의 다른 모든 민족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체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레위기는 표면에 주목하는 가장 흥미로운 지점에 있다. 예를 들어 피부 표면, 의복 표면, 신체의 구멍 등 신체의 구멍은 더러움이 들어가거나 오염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신체는 온전해야 하고 내부에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내부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음식 카테고리와 더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신체에서 체액이 흘러나오면 안 됩니다. 피부는 레위기와 다른 곳에서 나병으로 분류된 다양한 종류의 습진처럼 투과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 죽음으로 옮겨졌거나 삶에서 죽음으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몸 예를 들어 여성의 월경은 사실상 일어나지 않은 삶이 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개인의 신체는 일종의 사회적 신체의 상징이 된다. 개인 신체 경계의 완전성에 대한 우려는 사회 신체 경계의 완전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뛰어난 학자인 리처드 넬슨과 저는 지금 메리 더블러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레위기에 관해 많은 글을 썼지만 그녀의 대표적인 작품은 순결과 위엄입니다. 그녀는 현대 부족 문화와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개인의 육체인 신체가 모든 제한된 시스템을 대표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경계, 즉 피부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에 관해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 자체의 경계에 대한 이스라엘의 관심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과 이스라엘에서 나가는 것, 이제 오염 자체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오염을 피하려고 노력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매달 여성은 월경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친척을 잃고 죽음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며 시체를 처리하고 시체를 묻어야 할 것입니다. 부정함, 즉 오염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이 발생했는지, 언제 일어났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적절한 정화의식을 준수하여 오염을 제거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면 오염이 땅에 퍼지고 증가하고 축적되기보다는 억제되고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땅이 다시 한번 그 주민들을 토해내도록 위협합니다. 오염은 성지 전역에서 발생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다소 기괴할 수도 있지만 오염이 지성소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속죄일 의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외부 오염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여기 오염의 영향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신과 상호작용하는 가장 깊은 곳에서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가장 깊숙한 성소인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1년 내내 그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일부 오염에 대해 규정된 정화의식이나 희생제사가 없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적어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오염된 자들을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일부 오염에 대한 시정이 없었음을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고의로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우상 숭배에 가담하거나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참가자들에게 순수 코드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려고 합니다. 나는 이미 이들 중 몇 가지를 언급했지만 그것들을 하나로 묶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선택, 미안함,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택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를 지키라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연합하시고 다른 모든 곳과 비교하여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 가운데서 살기를 선택하시면서 백성 전체가 거룩해야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순결과 오염의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유익하고 파괴적이지 않도록 여호와께 거룩한 땅, 이스라엘 땅에는 거룩하고 더럽히지 아니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레위기 18장은 읽기 좋은 구절이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 땅 자체가 그들을 토해내게 만든 것은 역시 가나안 사람들의 오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깨끗함의 수준을 관찰하고 오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땅이 그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매우 흥미로운 본문 중 하나는 적어도 레위기 20시 22분 마이너스 26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관심을 다시 볼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 땅의 다른 모든 민족들과 구별되고 구별되게 하신 것을 반영합니다.
지구.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다른 모든 종족 그룹과 비교하여 이스라엘의 사회적 경계와 사회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은 이스라엘인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해 내리는 모든 결정에 영향을 주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또한 주로 하나님의 활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른 하나님과 반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증인이 되거나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증인이 되거나 사람들을 애굽 고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두 번째 성전시대, 특히 디아스포라 시대에 우리는 유대인들이 다른 본문 중에서 레위기의 규정을 설명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특히 알렉산드리아나 안토키아 유대교에서 음식법을 도덕적 원칙을 암호화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점점 일반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원전 1세기에 기록된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레터 오브 에리스티즈, 에서 아마도 이집트에서 쓰여졌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쓰여졌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동물이 특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한 특징을 갖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따라서 이 동물을 먹지 않는 것은 사실상 그 동물의 특성을 구현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지시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독수리나 독수리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한 사람이나 죽어가는 사람을 잡아먹지 말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본문에는 다양한 동물과 그 동물과 관련된 악덕에 대한 긴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 자신의 정결법과 음식, 규정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시대에 생각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본문은 마카베오서 사서인데 여기서는 식생활법 자체가 도덕적이거나 우호화되어 있지 않고 절제의 덕을 기르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일종의 훈련 프로그램으로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돼지고기와 바다가재와 같이 가장 즙이 많고 맛있는 고기를 삼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욕을 억제하고 욕망을 억제하며 매일 자제력을 훈련하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제력으로 무장하고 무장한 더 큰 도덕적 결정. 결론적으로 순수성에 대한 관심의 수준에 대해 몇 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중심에 가까울수록 순결함과 오염에 대해 더 염려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성전 직원, 제사장,
레위인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동안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1년 내내 평신도가 성전을 떠나 있는 동안 평신도가 겪을 수 있는 많은 오염에 대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가까운 친족의 장례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시신을 더럽히는 일이 금지된 반면 평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라도 장사하고 돌볼 수 있었다. 사실 토빗이 노출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장한 것은 또 다른 중간 성서인 토빗에 대한 칭찬받는 자선 행위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신부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를 매장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감나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순수함과 오염, 순수함의 수준에 더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은 땅이 그들을 토해내지 않도록 땅 전체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염을 피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했습니다. 모든 유대인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할 금지된 오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용된 오염 때문에 의도적으로 정결을 지체하는 것은 고의적인 범법이었으며, 그것은 성소를 오염시켰습니다. 방금 언급한 것처럼 사제의 가장 가까운 친척을 제외한 사제의 시체 오염입니다. 특정 성적 오염, 근친상간, 월경 중 여성과의 성관계, 수감 및 동성애 행위, 우상과의 교제나 우상 숭배는 정화될 수 없는 오염이었습니다. 또 살인과 할례를 무시하는 것과 성전과 안식일을 더럽히는 일이니라. 적어도 제2성전 유대교 내에서 주목할 만한 변수 중 하나는 사람이 만진 것이나 그 자체가 부정한 물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오염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2차 오염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2차적인 오염을 염려한다는 점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만진 부정한 사람이 입힌 오염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 만졌을지도 모르는 물건까지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 따라 다른 유대인들과의 교제를 규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뚜렷하게 구별되는 그룹이 되는 경향이 있는 이유이며 다른 평신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유입니다. 주의 깊은 유대인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갖는 것과 관련하여 순결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고대 이스라엘인 제2성전의 유대인이 우리가 윤리와 의도라고 부르는 측면과 의식적 순결이라고 부르는 측면에서 순결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규정과 관행은 단순히 외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핵심 신념을 외부적으로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거룩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갈망에 순종하고 불결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헌신입니다. 신약 성경의 문화세계를 강의하는 디아어, 데이비드 디실버입니다. 세션 7. 순수와 오염입니다.